작년 5월에 한 40대 남성이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1,000원을 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주지 않고 그냥 갔다고 쫓아가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여자친구와 교제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헤어진 남자친구가 엄마랑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여자친구를 화장실로 불러내어 그곳에서 다툼 끝에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달아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또한 힘이 없고 연약한 어린아이를 유기하거나 여자들을 납치해 죽이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인사건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쉽게 죽을 수 없지만 또 쉽게 죽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으로 인한 현상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살인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법으로 인해 사람을 죽이는 사형도 결국 한 인간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논란의 핵심은 단한 가지입니다. 즉, 사람을 죽이는 것은 심판받을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으로는 생명이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살인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고 분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 대해 분노하시고 심판하실까요? 사람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즉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 비슷한 그런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인 피조물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21절부터 32절까지 세 가지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하지 말라입니다. 21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남을 죽이는 살인죄와 형제에게 노를 바라고 욕하고 경멸하며 미련한 놈이라고 할때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남을 죽이는 것과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도저히 같은 죄의 무게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살인죄가 큰죄 중에 하나이고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은 산자와 죽은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살인을 함으로써 관계의 단절이 온다는 것이죠. 살인한 사람이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 회개하고 죽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다시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관계의 단절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 사형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기를 보면 살아있음에 대한 가장 큰 고통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내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섰으나 그 당사자에게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에 오는 자괴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계의 단절이 주는 아픔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남을 죽인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영원한 단절이 일어나는 순간이 되기에 살인은 가장 큰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고 경멸할 때 어떤 일이 또한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형제에게 욕하고 돌아서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과 어떤 관계가 됩니까? 쳐다도 안 보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눈길도 주지 않고요. 마음은 이미 닫은 지 오래가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님은 살인과 형제의 미움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죄의 실체는 남을 죽이는 행위가 가장 큰 죄인 것 같지만 본질에 있어서 남을 죽이는 무서운 살인이나 형제를 욕하고 경멸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을 할 때나 형제가 욕을 할 때나 관계에 단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저 죽일 놈 하면서 욕을 하고 무서운 죄를 인식하지만 형제를 욕하고 경멸하는 죄에 대해서는 죄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죄인 취급 받았던 세리나 창녀들은 멀리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도 예수님께 항거를 했습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듯이 달라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당시의 율법에 반하여 사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버렸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데 세리나 창녀들은 왜 그런가 하면서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와 창녀들은 절대 관계가 없었습니다. 만남이 없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관계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너희들이 남을 죽이는 살인을 하지 않지만 너희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즉 하라는 것들과 하지 말라는 것들을 열심히 지키는 것보다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살인과 형제 미워하는 것이 똑같다는 것은 관계의 단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인으로 서로의 관계가 단절되었듯이 형제를 미워하는 그 순간 관계의 단절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만큼 형제에게 노하고 경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심판의 대상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주 소홀히 했습니다. 당시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이방인들과 통혼한 이스라엘 후손인 사마리아인들을 그들은 개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같은 백성들의 주머니를 갈취하고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일부는 자신들이 꿀꺽해버리는 세리들도 역시 그들은 동족 취급하지 않고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다면 이들은 세리나 창녀들을, 사마리아인들을 당장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살인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 사마리아인들이나 세리와 창녀들을 죽일 수는 없었기에 그냥 멀리하고 담을 쌓고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형제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실상은 너희는 지금 형제들을 죽이고 있다. 왜냐?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인해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가르침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라는 말씀보다도 앞에 문제, 형제와의 관계 회복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사를 사용하여서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 드림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와의 관계가 먼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당연히 너와 관련된 사랑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 아들 둘과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하고 셋째는 잘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둘째, 셋째는 친하면서도 금방 싸웁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는 바로 화해시키기 위해서 서로 미안하다 하면은 특히 이제 막내 쪽에서 그럽니다. 둘째가 미안해 그러면 셋째는 안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좀 시간을 두자 하고 나서 나중에 서로 안아주고 이렇게 화해를 하라고 합니다. 네,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좋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어떻든 우리가 먼저 상대방에게 잘못을 했다면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예, 크리스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죠. 형제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자존심 때문에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해요. 왜 내가 먼저 말을 해야 돼? 왜 매번 내가 먼저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관계를 단절하고 쳐다도 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당연히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와의 관계를 먼저 풀고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랑과의 관계가 어렵게 되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은 말로 인해 상처받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언어폭력이라는 거예요. 언어살인보다는 조금 매끄럽겠구나 싶어서 언어폭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말을 항상 특히 언어의 타락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3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기서 바울은 목구멍, 혀, 입술, 입 등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사탄에게 이렇게 노출되기 쉬운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중요한 공격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언어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성경은요 유난히 말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가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묵상하는 거,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혀에 제갈 물리는 건 역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렸다. 이처럼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셋째 혀가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기 가장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사람을 세워주고 용서하고 살리는 일에 주로 쓰이고 있나요? 아니면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낙심케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나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절 서두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칼로만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연예인들 중에 악성 댓글로 인해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글 하나 쓸 때도 조심해야 하고 누구에게 충고를 한마디 할 때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관계가 좋을 때는 서로 잘 알 때는 아무 말이나 해도 그래도 괜찮지만 관계가 전혀 맺어지지 상태에서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예,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할지라도 악한 마귀는 그것을 빌미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는요 침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뒷담화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생명을 살리고 용기를 주는 일도 교회 안에 언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루머가 있는 것도 교회라는 것이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이 있는데 가끔 없는 굴뚝도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 형제는 왜 이리 허세가 많아? 저 자매는 왜 이리 말이 많아? 저 사람은 어떻고? 괴를 들여다보면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소음이 가득한 교회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를 입술을 제어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져올까 염려하라.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대신 갚아주지 않으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다툼을 해결하여 법정까지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바로 화해야 한다면 법정까지 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에서 26절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전에 형제 자매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바로 자발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가 27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제7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처럼 간음 행위 자체를요 정죄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보다 더 큽니다. 간음 행위가 일어나게 하는 마음의 동기, 곧 마음의 종욕에 초점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원어로 보면 결혼한 여자를 말하는데 마음의 종욕을 품고 다른 남자의 아내를 바라보는 게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싱글은 우리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해당이 됩니다. 아, 저는 싱글이 아니죠. 예. 싱글인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지금 교제하는 사람이 하고 진짜로 결혼할 수 있을까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제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자신이 없다면 우리는요 더 부끄러운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부인에게, 남편에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음이 그런 마음 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바라보면 종욕을 품고 다른 남자의 아내를 바라봤다 해서 법정에 간음죄로 유죄 판결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행위로 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런 생각을 했다면 너희는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간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시촉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시촉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눈이 손이 범죄하게 되면 눈을 빼고 손을 잘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의 몸뚱이 중에 선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죠.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예. 거짓말할 때도 있고요. 거짓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입을 꼬매야 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몸뚱이가 남아날 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음란한 눈으로 여성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또 손으로 얼마나 음란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과 몸으로 음란한 생각, 음란한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는 이 말씀을 문자도 지킨다면 지구상에 몸뚱이가 성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존재할 수 없겠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눈을 뽑는다고 음란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손목을 자른다고 죄짓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이 죄의 심각성을 말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희생을 감수해라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짓게 하는 요소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뭐가 나를 실족해 하는가를 생각하고 실족해 하는 모든 관계를 철저히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은 비난, 희생, 손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관계가 중요하다 해도 유혹에 빠지면 그것을 단절하라는 것이죠. 어떤 손해와 희생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관계를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것을 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31에 32절입니다. 31절에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구약에 보면 아내를 버릴 때 곧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모세는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되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경우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무조건 이혼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수치되는 일, 음행으로 인해서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발견했을지라도 그녀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면 용서하고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을 때 그 여인과 절대로 함께할 수 없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라는 것이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왔을 때, 마음이 완고해졌을 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도록 한 것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되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모세는 완악한 자들로 하여금 여자들을 지금 보호하기 위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지 않았었더라도 그냥 이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혼 증서 써주지 않으면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하고 죽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서를 써줌을 통해서 이 여인이 보호받도록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처럼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여자나 아이는 숫자에 넣어주지도 않았어요. 모세 이 율법이 주어지기까지는 단지 싫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은 언제든지 여성을 집에서 쫓아보낼 수 있었습니다. 항아리 깼다고, 밥 잘못했다고, 맛이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쫓아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 위주의 세상인 이스라엘에서 당시의 여성들은 생존 자체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쫓겨난 여인은 간음죄를 지은 것으로 오해받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고, 사회에서 온전히 매장당하기 쉬웠다는 것이죠. 또한 여자들은 이혼 증서 없이는 재혼할 수도 없었대요. 그래서 모세는 남편의 완악함으로 인해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증을 써주고 이혼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32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모세 율법과 어떻게 보면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정면으로 예수님은 음행한 연구 없이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음행한 연구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 여인으로 간음하게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버린 여자애가 장가드는 것도 역시 간음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 4절에 보면 이혼한 여인의 재혼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것이라 함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은 신명기의 말씀보다 훨씬 더 엄격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이 신명기 24장 1의 4절 말씀은요, 깨어진 관계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결혼의 본래 의미 이상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최소한의 규정으로 이렇게라도 해라라고 지금 규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제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이들은 결혼의 본래 원리로 돌아갈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한 경우의 이혼은 이미 깨어진 결혼 관계를 인정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예의 규정이 필요한 것은 결혼한 제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와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자 자신에게 문제가 없을지라도 상대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결혼 관계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한 기사를 보니까 한 도시에서 그 공무원이 임신 9개월인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부인이 안 거예요. 그런데 곧 아이는 태어나야 되고 남편이 정말 죄송하다,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했다 그래서 용서해줬대요, 한 번은. 그런데 얼마 지나자는 또 그런 관계를 갖고 심지어 잠자리까지 같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여성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혼할 수밖에 없겠죠. 이미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이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회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깨어진 관계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자들은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진 관계 속에는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들은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회복된 관계 속에 있는 제자들은 창세기 2장 24절에 명하는 결혼의 본래 의미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오늘날 이혼은요 보편화된 사회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성격 차이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32%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이 시댁과의 관계가 18% 정도 되고 세 번째가 배우자의 성적인 부정이 무려 17%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경제적인 이유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지난 한 해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가 14만이라고 하는데 결혼한 사람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이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된 것만 이 정도인데 실제로는 아마 그 이상이겠죠.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믿는 사람인데 부정을 저질렀거나 폭력을 한다는 거나 그렇다면 이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짝지어 주신 거예요. 신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맺은 것 같죠? 임의로 만난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짝지어 주신 나의 아내만을 나의 남편만을 영원하도록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의 원리이고 대원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결혼이 신성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본래 의미를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됨의 원리를 또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이 보편화된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다른 길로 가야 할 것이고 결혼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더 나은 의를 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 관계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결혼한 분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 짝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